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 정상들이 어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열린 6자 화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으며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준수도 촉구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가자지구를 떠나려는 자국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접근 보장, 분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주의 지원 차량들이 가자지구에 진입한 것을 환영했으며 두 정상은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 차량들이 가자지구에 추가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가 어제 현재 최소 6,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 측에서 1,400여 명이 사망하고 5,431명이 부상당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도 이날 현재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741명, 부상자는 약 15,000명이며 사망자 대부분이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늦은 시각 가자지구 내 하마스 세력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오늘 새벽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 목표물 두 곳을 전투기로 타격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해당 공습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1일부터 전단지와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가자지구 북쪽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테러 조직의 동조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과정에서 하마스 측에 억류된 인질은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간의 분쟁이 종식되면 누가 가자지구를 통제하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하마스가 통치하는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지난 2006년 실시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가자지구를 통치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가자지구를 스스로 운영하려는 의도나 바람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과 같은 끔찍한 테러 공격의 위협에 늘 직면해 있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련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 가자지구 통제로의 환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역내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군과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에 대한 드론 등 공격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 공습을 가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지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이 한 우편시설을 타격해 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하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버.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선을 끕니다. 우버는 이달 초부터 고객들이 반품하려는 소포를 우체국이나 UPS, 페덱스 같은 다른 우편업체까지 가져가서 반품하는 것을 대신하는 서비스 시작했고요. 지난주 아마존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아마존 전용 약국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배달 가던 그 기존의 서비스에 신청 1시간 안에 집 앞까지 보내주는 드론을 이용한 공중배달 시범 운영을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나 아마존이 하는 이런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을 청취자들께는 잘 와닿지 않을 이야기인데요. 산 물건을 제때 반품할 상황이 안 되거나 번거로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반품 대행이나 또 급하게 약이 필요한데 차를 타고 약국을 오가는 것이 간단치 않은 외딴 지역 사람들한테는 이 드론을 이용한 빠른 약 배달이 상당한 편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나의 물품이나 약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배달되는지 그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하루 160만 개 우편물을 처리하는 아마존과 하루 5,600만 개의 우편물을 배송하는 그 페덱스나 UPS의 고객 그리고 우체국 이용자들까지 이 우버 반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인데요. 우버를 이용한 반품 처리 비용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5불이고요. 아마존의 약품 드론 배송, 연간 회원비를 내는 아마존 회원들에게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장사 진상규모.
진상규모 특별법이요. 네.
지난해 이맘때 한국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헬로윈 축제 인파의 압사사고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일고 있답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황해도 등 서쪽과 또 강원도는 평강지역으로 화요일 오전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고는 12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는 11도고요. 개성은 9도, 신의주 12도, 중강 4도입니다. 함흥과 청진은 아침 최저기온 7도, 원산은 11도, 해산은 영하 1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개성은 19도, 중강 18도, 함흥은 낮 최고 24도입니다. 원산 23도, 청진은 20도, 해산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사흘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 정상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선박들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충돌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에 대한 중국과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 보죠. 자, 이번 분쟁으로 그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자 지구에 지금 구호 물자가 반입되고 있더군요.
네, 지난 21일부터 사흘째 이집트 라파 국경 통행로를 통해 가자 지구 안으로 구호 물자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진입했습니다.
네네.
이집트 적신월사에 따르면 21일에는 20대, 또 22일에는 트럭 14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는데요. AFP 통신은 23일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현지 특파원을 인용해 23일에도 트럭 수십 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가자지구에 생활 필수품이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7일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가자지구를 봉쇄했고요.
네.
그러자 이집트 쪽에서도 이 라파 국경을 폐쇄한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봉쇄를 풀지 않고 있다가 이 미국 쪽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주에 이 라파 국경 통행로를 통해 이 연료를 제외한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구호물자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유엔은 대략 24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주민을 위해서는 이 하루에 최소한도로 트럭 약 100대 분량의 물자가 필요하다면서
네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주요 그 서방 국가들 정상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군요.
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이 22일 전화로 이번 분쟁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정상들 사이 논의 내용을 이날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이 정상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그리고 테러리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킬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은 이 민간인 보호를 포함해 인도적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이스라엘 측에 촉구했다고 백악관 측은 전했습니다.
네. 이 가자 지역 주민들 구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상들은 구호 물자가 처음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영내 협력국들과 조율해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이 식량과 식수, 의약품 그리고 다른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으로 23일에도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죠. 레바논 국경 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23일 지난 24시간 동안 헤즈볼라 부대 8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격받은 부대 중에 7곳이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준비하다가 공격받았다는데요.
네네.
하가리 대변인은 이달 초에 레바논 국경에서 공방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헤즈볼라 부대 20곳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2일 헤즈볼라가 전쟁을 감행하면 이게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에 가자지구 헤즈볼라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공격을 했거든요.
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 그리고 시리아 안에 있는 공항 두 곳을 공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테러 분자들을 사살하고 또 인질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기갑부대와 보병들이 이 가자지구 안에서 제한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발사로 군인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에서 사망자, 사상자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까?
네, 가자 보건당국은 이 가자 지구 안의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략 1,400명 정도가 숨졌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7일에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시작된 뒤에 몇몇 나라가 지금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활동이 눈에 띄고 있죠?
네, 중국의 자이준 중동특사가 지난주부터 직접 중동에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카타르에서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났고요. 이어서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즉각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자이 특사는 또 23일에 UAE,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남중국해로 갑니다. 중국하고 필리핀이 또 남중국해에서 갈등이네요.
네, 남중국해의 분쟁 수역에서 22일 두 나라 함정이 충돌했습니다.
네.
양국 사이에 이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선박들이 직접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두 나라 사이에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비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22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필리핀 보급석 두 척이 해양경비대 함정 두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물자 보급을 위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나타나서 이 항해를 방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과 민병대 함정이 각각 필리핀 보급선 그리고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과 직접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배가 서로 부딪히기까지 한 겁니까?
네, 필리핀 측은 이 중국 함정들이 의도적으로 자국 선박들에 충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 필리핀 배들이 이 자국 해양경비대 함정들과 고기를 잡던 어선들과 위험하게 충돌했다라고 22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필리핀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데 필리핀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국가안보회의 해양경비대 외무부 국방부 그리고 군관리들이 중국 해양경비대 측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네네.
길버트 테오도르 필리핀 국방장관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서필리핀해에서 모든 규범이나 국제법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이 중국 정부의 불법 행동들이 심각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필리핀 외무부는 23일 아침에 이 중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서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23일 이 필리핀 선박들이 침입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 이 바다에서 문제와 도발을 일으키지 말고 근거 없는 공격으로 이 중국 쪽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필리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22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중국 해양경비대가 필리핀 선박들이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국무부 성명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도 반박을 했군요.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성명을 내놨고 또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 사법권 행사를 근거 없이 공격하고 비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항상 중국 영토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과 중국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 수역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게 이쪽 지역에서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이 암초로 보급품을 실어 나르려는 필리핀 선박들을 방해한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중국 함정들이 필리핀 배들에 물대포를 쏘거나 또 암초 근해에 부유식 장애물을 설치하고 위협 기동으로 항해를 방해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나라 함정들이 직접 부딪힌 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필리핀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그 세컨드 토머스 암초가 있는 남중국해 이 지역을 모두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에 접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 브루나이 등과 지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등 주요 서방 나라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이런 주장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 등 몇몇 서방국들은 이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가 아니며 누구도 통행할 수 있는 수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 내렸다고요?
네, 호주 연방정부가 20일 중국 기업의 다윈항을 99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했던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다윈항을 둘러싸고 2015년부터 이어진 두 나라 갈등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8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나요?
맞습니다. 지난 8년 전에 이 다윈항이 있는 이 호주의 노던 준주 정부가 이 중국 랜드브릿지 그룹 자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뒤늦게 이제 호주 연방 정부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계약 내용과 이 안보적 측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다윈항이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또 중요한 곳인가 보네요. 이게 호주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호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점 항구로 태국이나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내 국가들 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연결된 길목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다윈항구를 99년 동안 빌렸을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빚이 많았던 이 노던 준주가 입찰을 붙였는데요.
네.
중국 랜드브릿지사가 여러 투자자를 제치고 미국 돈으로 3억 6천만 달러의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호주 정부에 크게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호주에 아주 중요한 우방국이죠?
네, 당시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을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해병대를 이 다윈항에 정기적으로 순환해서 배치해 왔었는데요.
네, 네.
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다윈항을 이용해서 미군 동태를 감시할 수 있고 또 임차권을 내세워서 이 중국 해군 함정이 기항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에 호주 정부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때가 멜컨 텀블 총리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이 텀블 총리는 다윈항 민영화 작업이 비밀도 아니라면서 국방부나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개입하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다윈항 임차가 중국 1대1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정부가 다시 그 계약을 검토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이 앤서니 엘버리지 총리가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결국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호주 총리 내각부가 20일 성명에서 국방부 조언을 받았고 또 국가 안보 이익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 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이 강력한 규제 장치가 있다면서 이 다윈항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쪽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네, 랜드 브릿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예, 이번 결정으로 안보 논란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앨버니지 총리가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 와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이번 사안이 또 논의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앨버니지 총리가 또 연내 중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중국을 찾는 호주 총리가 되는데요. 아직 방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나섰던 김조던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9명의 공화당 의원이 새 후보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공화당은 23일 오후에 이 후보자 정견 토론을 개최한 뒤에 24일 새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반유대주의나 이슬람 혐오 관련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살인과 과실 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의회 하원의장 선출 관련 소식부터 보죠.
네, 지난주에 그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짐 조던 의원이 그 후보로 나섰는데요. 3차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이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서 결국 의장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이에 조던 의원이 전격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자 조던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요구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차 투표 후에 조던 의원은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그 당내 비밀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112명의 의원이 조던 의원에 반대해서 결국 후보에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벌써 의장 후보로 나섰던 후보의 두 번째 사퇴인 거죠?
맞습니다.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지난 3일에 해임된 뒤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선출 하루 만에 후보에서 사퇴했고요. 이어서 후보로 선출된 조던 의원은 의장 선출을 다신했지만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하원의장 후보에 도전하겠다.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지금 9명이라는데 누굽니까?
네, 이 후보 신청 마감은 지난 22일 정오까지였는데요. 9명이 이 하원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톰 에머, 케빈 허, 바이런 도널즈, 조디 에딩턴, 오스틴 스콧, 피트 세션스, 마이크 존스, 잭 버그먼, 그리고 댄 뮤저 이렇게 9명입니다.
네, 이미 공화당 안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톰 에머 의원은 이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이 하원 공화당 내 서열 3위입니다. 에머 의원은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 의장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은 팀워크와 소통, 그리고 존중의 문화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 공화당원 모두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 의원은요, 이 공화당 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성공의 경험이 있는 그 검증된 다른 유형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라면서 자신이 후보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합해야 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이죠. 프리덤 코커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소속된 의원도 이번 후보자 명단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도널즈 의원이 바로 이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인데요. 도널즈 의원은 이 후보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국경 강화와 그리고 책임 있는 예산 지원 또 이 보수적 비전 추진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덤 코커스가 주목을 받았던 건요. 이 소속 의원들이 지금의 이 하원의장 공석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소속된 맥 게이츠 의원이 단독으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고 8명의 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결국 하원의장이 지난 3일에 해임됐습니다.
네. 자,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지금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공화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맥카시 전 의장은 22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요. 현재 이어지는 공화당의 혼란에 당혹스럽다 이런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맥카시 전 의장은요, 특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 파견된 미군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후보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네, 맥카시 전 의장은 그럼 후보에 나선 9명 의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네, 맥카시 전 의장은 앞서서는 이 스컬리스 의원이 후보로 됐을 때는요, 이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조던 의원이 후보가 됐을 때는 자신이 조던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9명의 후보가 쏟아진 상황에서는 자신은 애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 지지와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자신의 어떤 입장, 지지 입장 밝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서는요, 조던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의원의 후보 사퇴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변에 자신은 애머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자신이 잇따라 기소되는 상황에서 애머 의원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을 비판했었던 점을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 선출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임시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요, 23일 오후 6시 반에 후보 정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요, 다음 날에 하원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실시해서 누가 공화당의 하원 후보가 될지 정한다는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주의보를 발표했네요.
네, 국토안보부는 22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서요. 이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미국 내 증오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이것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식의 증오 범죄를 말하는 겁니까?
네, 중동의 갈등 상황이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 아니면은 이슬람 혐오에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이나 이슬람권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4일에요. 시카고에서 70대 남성이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과 그리고 여성의 6살 난 아이를 흉기로 공격해서 아이가 결국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오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맞습니다. 유대인을 노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이후에 미국 펜실베니아와 로드아일랜드 또 메사추세츠 주대 등에 있는 그 유대교 회당에 그 폭탄 테러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미시간주의 한 유대교 회당 회장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가 특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의 예배 장소나 아니면 시위 장소 또 미군 시설 등이 이 증오범죄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보는 여론조사가 있군요.
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84%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1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어떤 조사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도한 지지에 나서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CBS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이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 과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는요, 또 응답자의 과반수인 52%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등의 지원 물자를 보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 총기류로 인한 살인 또 과실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일 최근 4년 동안 미국 내 사망률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 총기류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작년 총기살인 및 과실치사는 약 19,640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019년에서 2020년 관련 사건이 급증한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야는 2019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는 건데, 자, 총기류로 인한 살인, 또 과실치사, 뭐 연도별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2019년 그 총기 살인은 총 14,400여 건 발생했는데요. 2020년에는 19,400여 건으로 약 5,000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2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이 인구 10만 명당 6.3명이 바로 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9,7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5.9명이 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된 건데요. CDC는 지난해 전국 총기 살인율은 감소했지만 2019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인종별로 분석한 내용도 있군요.
네, CDC는 해당 조사에서 인종과 그 민족별 비율을 함께 정리했는데요. 흑인이 4년 연속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좀 보면요. 전체 총기 살인 19,400건 중에 11,560건 정도, 그러니까 약 60%의 사망자가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총기 살인율을 월별로 좀 자세하게 보면요. 4년 연속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즉 5월 말을 기준으로 8월 말까지 눈에 띄게 급증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백인이 3,830건, 그리고 중남미계가 3,50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출신은 230건 정도, 그리고 아메리카 및 또 알래스카 원주민은 한 220건 정도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CDC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아져야 될 부분들을 또 필요성을 제시를 했다고요?
네, CDC는 이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이 폭력 위험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또 구조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경제와 뭐 주택안보 관련 프로그램과 또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또 총기에 대한 무단 접근과 사용을 방지하는 그 총기 보관 강화 이니셔티브, 여기에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치료 등이 모두 다 포함됐습니다.
네. 자, CDC 보고서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입장이 나왔네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CDC의 이번 보고서는 그 총기 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이 총기로 사망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또 이 총기 폭력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또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이 총기 구매를 위해서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등 상식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총기 규제 관련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이 총기 규제법이 마련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에 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또 일련 번호가 없고 추적하기도 더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고 총기 밀매 단속을 위한 자원을 더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 원으로 불립니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에어포스 원의 재원과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에어포스 원은 모두 두 대로 지난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취역했고 미국 보잉사가 만든 747-200B 기종을 개조한 것입니다. 엔진 4개를 갖춘 에어포스 1은 높이가 19.3m, 길이가 70.7m에 달하며 날개폭은 59.6m입니다. 속도는 시간당 630마일, 즉 음속의 0.92배까지 나오며 한 번 급유에 12,550km를 날 수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의 실내 면적은 약 370평방미터로 승무원 30명 그리고 승객 71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전용기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대형 사무실과 화장실 그리고 회의실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을 위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는 수술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운항 중에 의사가 상주합니다. 또 두 개의 주방에서는 한 번에 1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에는 선임 보좌관들이나 경호원, 기자, 그리고 다른 탑승객 등 대통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재급유가 가능해 사실상 항속거리에 제한이 없고 대통령이 원하는 곳 어디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전자기 펄스로부터 보호되는 전자장비들 그리고 보안이 확보된 첨단 교신 장비들을 싣고 다닙니다. 에어포스 1은 이를 통해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동 사령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백악관 군 사무소 소속인 대통령 공중수송단이 운영하고 유지하며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있는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82수송단에 배속돼 있습니다. 대통령 공중수송단은 지난 1944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조종사 사무실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보잉사는 자사 747-800기종 두 대를 새로운 에어포스1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새 전용기는 개량된 전원 시스템과 의료시설 그리고 자체 방어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새 에어포스1은 오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에어포스1의 재원과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한국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인파가 좁은 골목으로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할로윈인데요. 우리는 축제를 여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화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한국의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장사 진상규모
특별법이요. 서명해 주시면 힘이 돼가지고 특별법 제정을 꼭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국시민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한 한국시민에게는 보라색 리본을 나눠주고요. 분향소를 찾은 한국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시민 이기령 씨와 구나영 씨도 우연히 이곳을 들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오려고 온 것은 아니고 사실 행사가 있어서 시청역에 온 김에 여기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이런 분향소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로윈 행사를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작년 그 시간대에 고려대 재학 중인데 고현전 뒤풀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새벽에 가족들한테 괜찮냐고 연락도 오고 이제 뉴스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이질감도 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힘든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젊은 친구들 너무 안타깝고 그 부모들의 마음. 저희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정말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합동 분향소를 지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보라색 리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송채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하루 세 분, 한 분씩만 세 타임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10월 달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 추모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루에 두 타임으로 유가족 다섯 분씩 이렇게 해서 두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그 지킴이 외에 유가족들이 그 분향소에 많이 나오세요. 항상 이제 나오셔서 뭐 저렇게 보라 리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유가족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이 합동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고요.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시민이 이 분향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주기 질문 받을 때마다 사실 좀 먹먹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주기가 오니까 1년 전의 상황들이 이제 많이 기억에 떠오르고 하니까 좀 많이들 아파들 하죠. 시민분들 많이 오시죠.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하시고 나면 끝나시고 관람하셨던 분들이 나오시면서 저희 분향소를 들러서 분향도 해주시고 또 축제 중간이라도 아 여기 분향소가 있구나 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거구나라고 알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있는 거는 추모 그리고 기억 그리고 투쟁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국 시민 이기령 씨도 할로윈 대비 인파 관리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할로윈에 이태원에 모이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였고 사실 그럼에도 준비가 필요했겠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한국 시민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 부분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도 여러 문화들이 인정받고 이제 그것들을 또 참여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되게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행사 기획이나 오시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무언가를 진행할 때 항상 이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오시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인파밀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에서는 인파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도로와 또 경찰과 소방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더불어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들은 올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 시민 김미영 씨입니다.
이제 할로윈 데이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할로윈 때 그런 재미있고 귀여운 소품들이 많이 나와서 뭐 어디를 특별히 가진 않더라도 몇 개 소품을 사서 집에서 이제 그 기분을 내기도 하고 즐기기도 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고 터지고 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할로윈을 대할지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영 씨는 올해 할로윈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구나영 씨도 이 축제는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조용히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금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 그 사건 이후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면 시민의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로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생각해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축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해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시민도 있었는데요. 김은영 씨는 그 당시 친동생이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깝게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동생이 거기 할로윈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서야 뉴스를 봤는데 동생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불현듯 기억이 나서 동생한테 바로 새벽에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그런 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서 안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또 그 가족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아직도 시청 근처에 분향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공간을 지나다가 거기에 잠시 머물러서 또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는데요.
축제를 즐기는 건 모두 자유고 또 자신의 뭐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어떤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할로윈이든 뭐 전통 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가 어느 곳에서든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현장은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정비 작업에 참여한 유족 이진우 씨는 참사 현장이 슬픔과 추모에 묻히지 않고 원래 갖고 있던 이 즐거운 공간이란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고요. 끝으로 유족 송진영 씨는 사회 문제에 더 많은 한국 시민이 관심 가지길 바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안전한 사회, 그거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없지만 현재 그 살아있는 젊음을 즐기고 있는 이 친구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저희는 희망하고요. 사회적인 참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주고 하는 것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분향소를 차려놓고,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정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really struggling right now. My cat died. I can't eat. I can't go to work. I'm so miserable.
I'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John. I know how much he meant to you. But you got to try to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I've lost my best friend. I feel like everything is falling apart.
It's okay to grieve, but you can't let it consume you to the point where you can't function. Your cat wouldn't want that for you.
I know you're right, but every time I look at his empty bed, I just break down.
It's okay to grieve, but you also need to take care of yourself.
잔의 고양이가 죽어서 잔이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 가는 지경이라 제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Grip.
꽉 붙잡다, 한국말로 정신줄 잡으세요, 이런 표현과 비슷한 말입니다.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Pull yourself together. Pull
당기다
yourself
당신 자신을
together
같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Pull it together. Gather yourself together.
정신 차리라는 표현
Get a grip on yoursel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struggling right now. My cat died. I can't eat. I can't go to work. I'm so miserable.
I'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I know how much he meant to you. But you got to try to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I've lost my best friend. I feel like everything is falling apart.
It's okay to grieve, but you can't let it consume you to the point where you can't function. Your cat wouldn't want that for you.
I know you're right, but every time I look at his empty bed, I just break down.
It's okay to grieve, but you also need to take care of yourself.
대화 해석해보죠.
My cat died.
내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I'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고양이를 잃어서 정말 유감이네요.
I know how much he meant to you.
나는 고양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아요.
But you've got to try to get a grip on yourself.
그러나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죠.
Get a grip?
정신 차리라고요?
I feel like everything is falling apart.
모든 것이?
Falling apart.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It's okay to grieve.
슬퍼하는 것은 괜찮아요.
But you can't let it consume you to the point where you can't function.
그러나
To the point where
뭐뭐 할 정도로
To the point where you can't function
당신이
function
일을, 기능을 못할 정도로 슬픔이 당신을 소모시키게 하지 마세요.
Your cat wouldn't want that for you.
당신의 고양이도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겁니다.
But every time I look at his empty bed, I just break down.
그러나 고양이의 빈 침대를 볼 때면
I just break down.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I just break down. Break down.
감정을 주체 못해 허물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무너져도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Get a grip.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struggling right now. My cat died. I can't eat. I can't go to work. I'm so miserable.
I'm so sorry to hear about your cat. I know how much he meant to you, but you got to try to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I've lost my best friend. I feel like everything is falling apart.
It's okay to grieve, but you can't let it consume you to the point where you can't function. Your cat wouldn't want that for you.
I know you're right, but every time I look at his empty bed, I just break down.
It's okay to grieve, but you also need to take care of yourself.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Get a grip on yourself. Get a grip.
정신줄 잡으세요.
Pull yourself together.
진정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